마가복음 9장 38절부터 4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잠의 돌이 금옥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두 번째 설교를 함께 살펴보고 나누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이 했던 옳지 않은 행동이 먼저 있었죠. 귀신을 쫓아내는 다른 무리들에 대해서 그들이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금지를 했었습니다. 이 제자들의 행동이 틀린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 또 제자들이 자신들은 하지 못한 일을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을 금했었기 때문에 옳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셨는지를 보려고 합니다. 이 39절부터 42절에 보면 주님께서 두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 내용은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제자들이 했던 행동을 직접적으로 틀리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되는데 잘못 행동한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그것을 금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금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 혹은 판단 기준을 예수님이 두 가지를 제시를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다른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 안 있는 다른 누군가가 무언가 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금해야 되는가 아니면 금해서는 안 되는가를 판단할 때 지금 말씀하신 두 가지 기준을 생각하면 됩니다. 첫 번째 기준은 그 뒤에 보시면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는 일.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에 귀신을 쫓아내건 구제를 하건 뭔가를 할 때 우리 교회 밖에 있는 누군가가 다른 교회나 다른 성도나 다른 교단이 뭔가를 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은가 혹은 주님을 비방하는가 비방하지 않는가 이것이 이제 제일 중요한 첫 번째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만약에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우리가 금지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두 번째 기준은 40절 41절에 나오는 것인데요. 40절에 보시면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 두 번째 기준을 보시면 예수님과 예수님께 속히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이제 올바르고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우리를 비방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아니면 비방하지 않지만 중립적 태도를 취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작게라도 물 한 그릇이라도 우리를 대접하고 섬겨주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우리를 비방하지만 않으면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금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걸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언가 올바른 일을 하면서도 교회를 비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금해도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 금하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금해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늘 말씀드리고 여러 번 반복해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귀신을 쫓아내는 일, 여기서 이제 귀신 쫓아내는 사건에 대해서 나왔으니까요. 사실 이 우리 교단에서는 잘 하지 않지만 다른 교단이나 다른 성도들, 다른 목회자들은 종종 하곤 합니다. 근데 우리가 종종 귀신 쫓아내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다른 이유 때문에 이단으로 정죄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가령 뭐 김기동 목사님이 있었던 교회를 우리가 이단으로 정죄를 했죠. 또 규정을 해놨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금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김기동 목사님이 이단이기는 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자기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게 아니에요. 문선명과는 다릅니다. 문선명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뭔가를 한 게 아니라 자기 이름으로 뭔가를 한다고. 여러분 무당이 푸닥거리하면서 귀신을 쫓아내나요? 못 쫓아내나요? 저희 어렸을 때 제 사는 동네 제 뒤쪽 골목에 무당이 살았습니다. 아주 영험한데 1년에 몇 번씩 큰 구슬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귀신을 쫓아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금합니다. 옳지 않다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게 아니고요. 무당은 귀신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지네들끼리 생쇼를 하고 있는 것이지 그건 주님의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교회나 다른 교단 혹은 우리 교회 속하지 않은 누군가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이 명령하셨던 일을 하든 할 때에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든 선행을 하는 것이든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대적하지 않으면 그런 사람들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금할 필요가 없다. 내버려 둬라. 이렇게 주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높아심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김기동 목사님이든 다른 누구든 우리가 이단으로 얘기했던 사람들이 귀신을 쫓아내거나 주님의 이름으로 선행을 할 때 우리가 그것을 금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가르침을 할 때에는 우리 그것을 금합니다. 그것은 틀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잘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하셨던 또 다른 명령이 있어요. 금하지 말라 하는 것 이외에 42절인데 42절에 보면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구멍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이게 다르게 이야기하면 작은 사람 어린아이 하나를 실족하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앞부분에 보시면 첫 번째 예수님 설교할 때도 주님이 두 가지 명령을 하셨는데 첫 번째는 너희와 비슷한 다른 사람들을 섬겨라. 두 번째는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라.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첫 번째는 너희와 비슷한 다른 사람들 금하지 말라. 그리고 두 번째는 너희보다 못해 보이는 어린아이를 실족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어린아이는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앞부분 첫 번째 설교에서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어린아이를 영접하라 이렇게 하셨죠. 지금 말씀하시는 어린아이는 우리 교회에 속해 있지 않은 다른 사람들, 다른 교회나 다른 공동체에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에서 지금 있는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어찌 보면 이건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상관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신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린아이들이 귀신을 쫓아내진 않았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제자들은 다른 교회에 있는 장성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금지하는 판이니까 다른 교회 어린아이들에 대해서는 더 함부로 대했을 수도 있죠. 주님께서 그런 아이들을 실족하게 하는 그런 모습이 되지 마라. 그러려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매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연자맷돌을 맨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해석합니다. 그 실족을 당한 어린아이가 그 실족을 당하느니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게 낫다. 그만큼 이제 심각하다 말씀하신 그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혹은 내가 그 아이를 실족하게 했으니까 네가 그 죄값으로 연자맷돌을 바다에 이 목에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여튼 이게 죽음에 당하는 그런 이야기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우리가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연 이게 그렇게 심각한 죄인가? 여러분 실족하게 했다고 하는 표현이 어느 정도를 실족하게 했다고 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이 다른 교회에 있는 어린아이를 뭐 회죽였다든지 아니면 뭐 유괴를 해서 갖다 팔아먹었다든지 이런 건 아니잖아요. 실족하게 한 거잖아요. 근데 그 죄값이 무엇이냐면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져 죽는다. 죽음에 당하는 그런 형벌을 주님이 말씀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마음 한편에 불편하기도 하고 반감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게 그렇게 큰 죄인가? 근데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어떤 죄가 큰 죄인가 작은 죄인가를 판단할 때에 그 판단은 결코 우리의 상식이나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게 법이고 그게 옳은 것입니다.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까지 열매 하나 따먹었다고 죽어야지 돼? 하나님이 너무 과한 거 아니야? 하나님 이상하네. 이러고서는 우리가 재판장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에 대해서 판단하려고 하는 때들이 있죠. 주님께서 이게 심각하다고 말씀하셨으면 이게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명시적으로 말씀하진 않았지만 다른 교회 장로를 실족하게 하는 것과 다른 교회 어린아이를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으면 둘 중에 우리가 꼭 피해야 되는 건 무언가요? 다른 교회 어린아이를 실족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연자맷돌 메고 죽어야 되는 거니까요. 우스갯소리처럼 우리가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교회 목사님을 자동차의 뒷좌석에 태우고 갈 때는 조금 덜컹거리게 하고 타고 갈 수도 있어요. 그건 그 목사님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나 다른 교회 어린아이를 태우고 갈 때는 사장님 모시고 가듯이 조심조심 덜컹거리지 않게 그 아이가 힘들어하지 않게 그렇게 섬기라.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게 중요한 거니까 이걸 항상 우리가 기준으로 삼아야 돼요. 자 그러면 무엇이 어린아이를 실족하게 했을까요? 본문에는 내용이 안 나옵니다. 네, 내용을 우리가 그냥 유추해보면 한 가지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른 교회는 어린아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뭔가를 했는데 자기 딴에는 주님을 섬기겠다고 뭔가를 했는데 야 그까짓거 너 하지 마라 이러고서는 이렇게 밟는 거죠. 못하게. 그래서 아이가 실망을 한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을 하지 마라. 이렇게 주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자, 내용을 좀 정리를 할게요. 제가 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다 말씀을 드렸어요. 주님이 두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는 지금 하는 것처럼 행동하지 마라. 금하지 말라. 두 번째는 어린아이 실족하게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명령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에게 그 당시에도 의미가 있는 것이었지만 조금 뒤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가 형성되었을 때도 매우 중요한 명령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때 가장 중요한 문제, 교회가 당해했던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이 파벌의 문제입니다. 유대인들이 중심이 되는 교회가 있고 이방인들이 중심이 되는 교회가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중심이 되어 있었던 교회들이 항상 어떻게 생각했냐면 집까지 것들 이방인들 뭐 해봤자지.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똑같은 은혜를 베푸셔서 이방인들이 중심이 된 교회에서도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말씀을 사역했습니다. 또 병자를 고쳤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중심이 되는 교회, 예루살렘 교회 입장에서 이렇게 놓고 보면 그분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까지 것들 이방인들이 중심이 돼서 버림받았던 녀석들, 아무것도 모르는 녀석들, 율법도 없는 녀석들, 할례도 안 받은 녀석들, 저까지 것들 해봤자 귀신 쫓아내고 뭐 병자 고치고 그까짓 게 뭐 대단한 의미가 있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폄하하는 혹은 그들을 향해서도 야 귀신 쫓아내는 거 그것만으로는 안 되고 할례 받아야 돼. 율법 지켜야 돼. 이러면서 함부로 이야기하는 그런 경우들이 사실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인 문제였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교회와 교회 사이 혹은 교단과 교단 사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표현이지만 또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지만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합동체 혹은 통합측에서는 자기들이 장자교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장자교단. 그럼 다른 교단은 어떤 교단이죠? 막내교단.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맞고 우리가 제일 좋고 니네는 조금 예수 믿긴 하지만 조금 열등한 그런 생각을 이제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저희 어머니랑 통화를 하다가 그러시더라고요. 무려 지금 저희 어머니도 이 장로교회에서 수십 년 신앙생활 하시고 권사로 있다가 은퇴를 하셨는데 아 전화하시다 그러시더라고요. 헌신예배 때 어떤 강사 목사님이 오셔서 교수님이 와서 말씀을 하셨는데 들어봤더니 아니 칼빈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라면서 우리가 칼빈이 세운 교단이 있는데도 그것도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 여지껏을 그렇게 몰랐는데 강류교랑 우리는 그렇게 다른 게 많다던데 제가 그랬습니다. 뭐 다른 게 많기는 뭐 얼마나 많아요. 다 비슷해요. 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인데 다만 학생이 공부를 하다 보면 다 모든 과목을 100점 받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학생은 국어를 잘하는 사람, 어떤 학생은 수학을 잘하는 사람 이런 학생들이 조금씩 특징이 있지 않느냐, 조금씩 차이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감리교는 예수님 믿는 여러 부분 중에 국어를 잘하는 학생이고 장로교는 수학을 잘하는 학생이다. 근데 내가 수학 잘한다고 해가지고 아 국어는 안 중요해. 그까짓 거 잘해서 뭐해. 이렇게 다른 교단을 폄하하거나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다른 교단이 잘하는 부분, 우리보다 더 훌륭한 부분을 잘해. 그럼 순복음은 뭘 잘할까요? 그분들은 예체능이 강하세요. 음악 미술이 강하세요. 그래서 각각 조금씩 좀 더 잘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근데 그걸 나에게 속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까짓 거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두 가지 말씀, 두 번째 설교를 하신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감당한다.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냐? 첫 번째 설교와 똑같아요. 나를 기준 삼지 마라.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났다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예수님 믿고 있으니까,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옳다고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이 주님 섬기는 것을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그들을 잘 섬겨주는 자가 되라. 주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올 한 해에 조금 더 눈을 넓게 보고 다른 지체들, 다른 교회 사람들, 또 다른 교단 사람들에 대해서도 넓은 마음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금하거나 실족해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함께 형제됨을 누리는 그런 넓은 마음으로 우리가 살았으면 합니다. 오늘 하루도 또 올 한 해에도 주님의 은혜가 또 주님 닮은 모습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차고 넘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또 주님의 지체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감히 다른 곳에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을 폄하하거나 그들이 주님을 섬기는 모습을 금하거나 그와 같은 교만한 모습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늘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다른 지체들이 받은 은혜들도 주님께서 동일하게 허락하신 은혜임을 잘 인정하고 그들을 높여주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살아가는 동안 교만한 마음, 또 나를 중심으로 생각했던 마음 다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감당하는 주님을 닮은 제자들로 한 걸음씩 더 성장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